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런 교통을 이번 주말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참되게 믿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또 신선한 것을, 최신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다시 모셔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룰 세 번의 메시지는 그것은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장로 동역자 훈련에서 취한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 안에 믿는 것은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말씀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개요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볼때 인상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유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했죠.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 외에는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상받는 것은 여기 있었던 우리에게 신약 안에 있는 유일한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볼때이 단어를 주목하지 않았겠지만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경륜은 특별히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시죠. 그것은 믿음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의 영을 훈련하여 그 외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체험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경륜에 실제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고 신부를 예비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이두 단어, 믿음 안에 있다는 말, 정말 강력한 단어입니다. 집회 전에 형제님들이 같이 기도했지만 여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언급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새로 믿는 이들에게 쓴 것이죠. 새로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 각주와 랩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새로운 사람들을 아주 놀랍게 양육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많은 데 있지만 우리의 초점은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 관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님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랐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 자랄 수 있습니다. 자랄 뿐만 아니라 크게 자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는 우리가 그 전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본이 되었다고 말하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제 개인적인 믿음이 크게 자라게 하십시오. 또 단체적으로 주십시오. 뉴욕에 있는 또 뉴저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게 하십시오. 진보하게 하십시오. 크게 자라서 매일 자라게 하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1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가정 행정이며 우리 가운데 있는 새로운 분들이 있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죠. 하나님의 경륜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두 개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는 가정이란 말이고, 노모스는 법이란 말이고,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가정의 행정입니다. 그 가정 행정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이번 주말 당신 자신을 제게 분배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분배하기 원하십니다.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기 원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분배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과정을 통과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동양화되고 결과적으로 영광스럽게 돼요.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이 되고 그러나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여기 놀라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놀라운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러시아에 갔었는데 93년 겨울이었습니다. 이영재님께서 앤드류와 저에게 가라고 하셨죠. 익형진도 거기 계셨습니다. 형제님들이 모스크바에 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1월이었습니다. 1월에 모스크바는 NIM 1월과 같지 않죠. 이 형제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들 좋은 방학을 보십시오. 우리가 웃었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아마 주님 모스크바의 겨울이라고요. 어쨌든 비행기 안에서 제가 어떤 신사분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왜 그에게 모스크바에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저에게 저는 경제학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가는 이유는 정부가 러시아 경제를 좀 도와주라고 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좀 살펴보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그들은 경제학자들을 초대해서 그들 경제를 좀 도와주고자 했죠. 근데 저는 그에게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하나님의 경륜은 현금으로 된 영향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와 세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이 가정 행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은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시죠.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으로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집,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따라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시작되고 발전된다.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믿음의 영역 안에 시작되고 발전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3절, 4절만이 아니라 왜 여기 6절까지 더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왜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경륜만 가르치라고 하여 했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러한 것들에서 빗나갔다고 말합니다. 그 명령 것에 위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명령한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5절에서는 그렇게 말했고, 6절에서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 가르침을 갖는다면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증가합니다. 주님에 대한 감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누림이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이것을 보았죠. 1절과 7절에서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죠.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첫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간증인 금증자한 데가 옮겨진다고 요한이 말했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을 생명나무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등잔대 간증이죠. 이것은 유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라자 형제님께 물어보겠지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런 것을 교통한 적이 있었는데 자매님들이 이렇게 한 게 놀라웠습니다. 두 자매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사역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라이프스타디언을 읽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라이프스타디언을 읽었죠. 왜냐하면 라이프스타디언이 너무 누림직했습니다. 라이프스타디언을 읽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드 형제님 말씀 맞다. 에드 형제님 말이 맞았다.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의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를 또 그리스도 한 분께 중매하죠. 이제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A번 믿는 생활 곧 믿는 생활이다. 갈라디아 3장 2절과 14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 것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말해주죠. 고린도서 4장 1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이 구절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제가 또 형제님들과 함께 있었는데 과거에 어떤 비디오였습니다. 이 형제님이 하신 부분이었는데 이 형제님이 읽으라고 어떤 부분을 요청하셨죠. 어떤 구절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자신을 보았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제 얼굴을 보니 흰머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 머리 지금 보십시오. 그때는 지금은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죠. 그럼 우리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속사람은 점점 더 매일매일 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환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중대한 영광을 이뤄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이 환난과 반대되죠. 이 집회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집회 안에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같은 것을 말하죠. 여러분은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분을 본적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되기 때문이죠. 이 신성하고 비밀한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그분을 뵌적 없지만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하죠.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 모두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집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은 우리 이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므로 흔들림 없이 경고하였기 때문에 말합니다. 모세는 이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의해 행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죠. 이제 비번을 보겠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신성한 사실들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났을 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는 믿음이 없다. 우리의 영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영은 믿음의 영입니다. 믿음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의심은 우리 생각 안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믿음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여기 11장이 있습니다. 1절을 볼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이것은 확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성한 사실들을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실질화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실질화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영을 통해 실질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함으로써 믿으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찬송에 한두 찬송인데 내 생활이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라고 항상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성한 진리를 실질화하고 그것을 갖게 믿음의 영을 훈련하고 아멘함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누림에 있어서 신성한 사실 먼저 오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이 옵니다. 그것이 사실들을 실제로 하죠. 그리고 느낌이 옵니다. 체험이 옵니다. 그것과 일치하는 체험과 느낌이 오죠. 사실, 믿음, 느낌이 옵니다. 믿음을 먼저 두지 마십시오. 느낌을 먼저 두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제 느낌만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샹들리에에서 그네 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과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따르면 우리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사실과 함께 서십시오. 우리는 지금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승천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에 아멘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함으로 아멘 할 때, 우리의 체험이 그것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 신성한 사실들이 실질화되어 우리의 믿음에 의해 실질화되는 것이죠. 사실, 믿음, 그다음에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체험이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느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실과 함께 서십시오.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멘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에 관해 아무런 의심이 없다는 선포이다. 아무런 의심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의심이 없다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형제님은 많은 것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말씀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이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여기에 언약이란 말은 유언장입니다. 한 부자가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아주 수십억 대 수조 대 부자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유언장을 만듭니다. 브라저 형제에게 내가 품에 가게 되면 내가 제 유언장 안에 있는 모든 게 형제님에게 가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유언한 사람이 죽을 때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분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을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 발효된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했을 때, 그분 새 언약이 되셨습니다. 바로 새 생명주는 영이 되심으로,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실제가 되셨고, 새 언약의 약속된 모든 자가 되신 것이죠. 부활 안에서. 그분은 제가 저기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언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언으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이 유언장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방식으로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어보십시오.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유언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아멘 할 때, 그것이 무엇이 있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새 언약에, 그 언약이 되신 것, 약속이 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집행자로서 그분은 이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집행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안에 집행되도록 분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물론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밀리언 다음에 무엇이 있냐고 물어봤죠. 10억, 조, 경 이런 이 형제님의 숫자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저는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형제님이 사용하는 단어를 형제님 충분합니다.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님은 10억, 100억, 1000억, 그 조, 경, 그 이후에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우리의 은행 계좌입니다.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행 계좌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쓸수 있는 수표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20달러만 있다고 생각하겠다. 들어보십시오. 신성한 곳, 비밀한 영역 안에 우리는 뭐든지 쓸수 있는 수표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표를 어떻게 씁니까? 이 약속들 가운데 하나를 취하여 그것을 주님께 기도를 읽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 기도를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기도를 읽을 때 실제 영이 이 구절을 제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제가 아멘 할때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 실제가 되죠. 우리는 사실 수표를 쓰는 것이고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혼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체험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책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수정하기 원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이 아니라 16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와서 그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대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이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어떻게 아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집회 초기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집회 때마다 말했죠. 제가 형제님이 간증할 때 말을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피에로 형제님이 교통할 때 제가 항상 아멘하죠. 이것이 하나의 시민들이 하나의 시였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집회 안에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서 1장 20절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에 응답, 예라고 응답하시는 분의 실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ES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라고 말하는 분에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라는 말에 아멘 할 때, 집회 가운데, 우리가 있는 집회 가운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 느헤마야 8장 말씀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좋은 땅으로 돌아왔죠. 온 민족이 새로 조성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재조성되어야 했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에스라의 기능이 나타나길 요청하였죠. 그의 기능이 놀라웠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게 한 다음에 에스라를 위해 하나의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단상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책을 펴자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이 섰습니다. 제가 이것을 좋아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까? 에스라가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은 모두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절하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 거기에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었습니다. 정오가 될 때까지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꽤긴 시간이죠. 그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에 이런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센트란 단어를 번역해 주기 원했죠. 거기 여러분이 8장 13절을 보시면 율법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모였다고 말합니다. 통찰력을 얻기 원했다고 말하죠. 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면 주님 자신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로마서 2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 같은 짐들이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 앞에는 경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경주입니다. 우리는 경주에 놓여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경주를 달린다고 말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 달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경주를 해보면 한 사람이 상을 받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달리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리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구름 같은 증인. 구름은 백성이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구름 속에 계신 주님은 백성과 함께 계신다. 헬라어에서 증인들은 순교자들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증인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같은 헬라어 단위죠. 이 순교자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산다면 우리는 순교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을, 믿음의 영을 훈련한 생활을 산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생명에 의해 산다는 것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따라 사는 것이죠. 타고난 영역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름 같죠. 구름 같은 증인들입니다. 여기 순교자들이라는 단어를 더 보기 원하는데 제가 사역의 말씀을 반복하기 원합니다. 물론 순교란 단어는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순교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순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 또는 우리의 혼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 아주 많은 돈을 벌었던 형제님인데 그와 그의 부내가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잘 살았었죠. 근데 그가 교회 안에 들어오자 이제 돈을 더 이상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돈이 그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물질적인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아내가 그것을 싫어하게 됐죠. 그의 아내는 그를 박해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박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죠. 한 번은 그 형제님이 이 형제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직분에 있는 형제님들을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고자 했죠. 그들이 왔는데 그 아내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찬 음식을, 식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제가 리키 형제님 집에 갔지만 리키 형제님이 남은 음식을 저에게 대접해 준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의 아내는 식은 음식, 남아있는 음식을 형제들에게 대접했죠. 그때 그 형제를 보았을 때 정말 형제가 너무,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죠. 근데 이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음식을 잊어버립시다. 같이 주님을 누립시다. 우리가 형제님들과 함께 주님을 누릴 때 무엇을 먹는지도 사실 잘 모르죠. 이 음식은 다만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형제님과 형제님들은 그리고 나서 그 형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형제는 정신적인 상한 것이죠. 세상적인 누림을 버림으로 그의 혼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또 다른 생명에 살게 된 것이죠. 그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산 것입니다. 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순교가 있죠.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영적인 순교란 무엇입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16장 12절을 보면 아폴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 아폴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여요. 바울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권했는데 어디 가라고 했는데 바울에게 형제님 별로 지금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형제님이 저에게 러시아에게 가라고 했는데 러시아에 가라고 했는데 형제님 제가 지금은 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볼로는 다른 느낌이 있었죠. 여러분이 그 구절을 읽어보면 그의 바울은 그것에 대해 마음이 넓었죠. 거기서 있는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내재적인 의미를 거기서 본다면, 바울은 아볼로에게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말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형제에게 여러 번 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받아들였죠. 그때 바울이 체험한 것이 바로 영적인 순교입니다. 예, 영 깊은 곳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나 그가 가지 않겠다고 하니 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울은 그의 영적인 그 깨달음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까지 제쳐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순교입니다. 이영재님의 제가 여러분 이영재님을 보았습니다. 이영재님이 한 번은 프랜시스 포로 형제님과 제게 이런 교통을 하셨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이영재님께 와서 교통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 가기 원하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영재님 뭐 문제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프랜시스 형제님과 제게 교통하는데 이 형제가 그냥 그가 한 말을 그냥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것과 그냥 한 말을 따라갔을 뿐이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는 이영재님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을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무엇인지 제게 말해주길 원했죠. 형제님,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1번. 믿음의 백성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인도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지금 있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 곧 교회의 사람들은 구름이다. 주님의 임재를 찾는 길은 교회에 오는 것이다. 성도들이여. 출애굽기 14장에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 인도를 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화했죠. 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려고 할때 이제 거의 홍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바로 파라오가 실수를 만들었다. 실수했다 내가. 이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이들을 쫓아왔죠. 여기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파라오에 쫓아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구름 기둥이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그들 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들 뒤로 이동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자 한쪽에는 구름이 어둠을 가져왔고 다른 한쪽에는 밤에도 빛을 비추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을 비추었죠.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다가가지 못하였다. 밤새도록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각주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반대에 직면할 때마다 안내하던 빛은 자동적으로 보호하는 빛이 된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안내하던 빛이 보호하는 빛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보호하는 빛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된다. 정말 이것이 심오합니다. 나중에 이 각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어떤 이든 주님의 인도를 찾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구름인 교회를 따라야 한다. 주님은 구름 속에 계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한다. 3번,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구름이며 사람들은 우리를 따름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사역 집회든 소그룹이든 몇 명의 성도들과 모이든지 간에 심지어 두 명의 형제자매가 모이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를 우리와 함께 있게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보면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책을 받고 판단을 받아 마음에 숨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입맛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귀히 여깁니다. 임재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비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나의 경주이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을 얻기 위해 달려야 한다. 이 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보상이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상을 얻었다. 상을 얻었습니다. 여기 많은 놀라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달렸는지 보여주죠. 나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정말 만진 것은 이사야 40장 31절인데 30, 31절입니다. 청년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젊은이라도 기진하여 주저앉기 마련이나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내치며 올라가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것. 여기 각주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행동과 활동과 함께 우리 자신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대치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새롭게 되고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그는 걷고 뛸 뿐 아니라 땅에 속한 온갖 좌절을 뛰어넘어 하늘로 솟아오를 것이다.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다. 형제님들, 땅에 속한 온갖 좌절을 뛰어넘어 하늘로 솟아오르길 원하십니까? 언제가 여러분이 솟아오를 마지막 때입니까? 오래되었습니다. 합니다. 주님, 저를 솟아오르는 독수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독수리 날개같이 너희들을 인도했다고 말하죠. 우리가 독수리 날개를 찾아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목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독수리가 됩니다. 우리의 고리를 때 우리가 솟아오르게 되죠. 그분과 독수리인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수리를 개인적으로 가까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제일 놀라게 한 것은 어미 독수리,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해서 날게 해야 될지 아는지 그 때를 아는지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마 DNA 안에서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언제 둥지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지. 그들은 분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날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DNA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역은 이렇게 말하는데, 독수리 같이 솟아오른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날개를 새싹을 펴듯이 싹을 싹이 나듯이 날개를 피는 것을 말하고 말합니다. 식물이 싹을 내듯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은 1번입니다. 무거운 것이나 짐이나 방해물이다. 경주하는 사람들은 경주에서 이기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불필요한 무거운 것과 방해된 짐을 벗어버린다. 2번. 이 문맥에서 얽어매이는 유일한 죄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길을 포기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는 고의적인 죄였다.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얽어매는 죄는 둘다 예수님을 따르는 새 언약의 길에서 히브리 믿는 이들을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억누르는 것이었다. 두 번째 3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달립니까? 경주를 달리는 것은 예수를 주목함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목할 때 그분 자신을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러분을 경주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목함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된 예수를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없는 것 없는 것을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 각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타락한 세상은 이들에게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 새 예루살렘만이 그들을 감당하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새 예루살렘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하죠. 믿음의 경주를 마친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님들이 그립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새 예루살렘만이 그들에게 적합한 장소입니다. A번입니다. 우리가 다른 목표에서 돌이켜 주위를 집중하여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할수 있다. 성도들이여,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르도록 바라보라고 말하죠. 주목하라고 말하죠. 그냥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실수에서 돌이켜서, 실수하셨습니까? 어제 실수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잊어버리고,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잘못한 행동들에서, 약함들에서, 거기서 돌이켜서, 우리 아이폰에서 돌이켜서, 어떻습니까? 예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이폰을 좋아하지만, 제가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외식하러 나갔었는데, 어쨌든, 한제 아들이 폰을 보면서 막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제가 어떤 아들인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니? 아니면 폰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거니? 아빠, 맞아요. 제가 그러더니 폰을 집어넣습니다. 나는 너의 나눠지지 않는 주의를 원한다. 주목하기 원한다. 이제 제가 예제로 사용해 주십시오. 뉴욕 시에는 많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장애물이 있죠. 브로드웨이를 한번 걸어보면 주의를 끄는 것들이 있어요. 타임스퀘어가 어떤 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많은 모니터들이 있고 큰 모니터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 이런 모든 방해물들에서 주의를 꺼는 것들에서 돌이켜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님들 지금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전진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이 놀라운 예수님은 우주 안에서 가장 매혹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거대한 자석과 같죠. 그분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그분께로 끌어당기십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그분 아닌 다른 모든 것에서 돌이켜 그분을 주목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사로잡는 그분의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즐거움, 유쾌함에 매혹되었기 때문이다. 4.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혹시키는 것에서 돌이켜 그분을 주목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놀라운 매력적인 분이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비번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기원자, 계시자, 근원, 원인이시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는 믿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음의 요소로 옮겨 부으신다.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존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며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믿음의 요소로 분배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으시는 것이다. 이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 아내가 그때 그리스도인이었고, 제가 아내를 만날 때 아내가 믿는이었고, 저는 아니었는데, 왜 당신은 믿고, 왜 내가 믿기를 원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그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돌이켜 주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 주시는 영이 그분 자신을 그들 안에 주입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서 믿는 요소가 되죠. 그분이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으로 믿는 요소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믿으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믿음의 요소로 분배하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으시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믿음은 매우 주관적인 대신하여 믿으시는 그리스도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인격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에서 믿음의 요소가 되실 때까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옮겨 부으시고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신다. 다음 요점입니다. 따라서 믿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으시는 그분이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를 믿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믿는 존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번가에 서서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나는 믿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것이 복음을 전할 우리는 믿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믿는 요소로 분배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믿으시죠.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존재가 됩니다.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믿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성도들이여, 제가 장로훈련에서 이것을 읽었었는데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간증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니 형제님이 성경을 읽으실 때 처음에는 성경을 처음에는 이렇게 묵상하신다고 하셨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의 번역은 그랬습니다. 니 형제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형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럴 때 조지 뮬러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일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내 혼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내 속사람이 내 혼이 목양받지 않고 내 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가라고 말했죠. 조지 밀러는 긴 산책을 하면서 말씀을 기도로 읽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죠. 주님께 말씀을 기도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는 주입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주님을 주입받았습니다. 제가 조지 밀러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감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좋습니다. 조지 뮬러가 승선했던 배의 선장이 해준 얘기입니다. 우린 조지 뮬러를 태우고 항해했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출항할 수 없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와서 선장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가야 한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타고 있던 손님이었던 조지 뮬러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나이가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가야 합니다. 선장,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죠. 좋습니다. 당신의 배가 나를 데려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난 57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지내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방에 내려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뮬러 씨에게 말했습니다. 뮬러 씨, 이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그는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 나의 눈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있지 않습니다. 나의 눈은 바로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가더니 무릎을 꿇고 간단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더니 제 어깨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난 이미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을 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장님 당신이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그를 바라보았죠. 선장님, 나는 57년 동안 나의 하나님을 알고 지내왔습니다. 내가 한 번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한 날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어보면 안개가 겉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얼른 문을 열어보았더니 정말로 안개가 걷혀 있었고, 조지 뮬러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크게 자라야 합니다. 매일 이 믿음이 크게 우리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F번. 믿음은 실제로 하는 능력으로 여섯 번째 감각이다. 우리는 이 감각에 의해 보이지 않는 것들인 바라는 것들의 실질을 부여하여 실제로 한다. 1번입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우리의 오감의 기능은 바깥 세상의 것들을 실질화하는 것, 그 객관적인 이 모든 항목들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여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이다. 3번. 눈은 보기 위한 것이고, 귀는 듣기 위한 것이며, 코는 냄새 맡기 위한 것이듯이, 믿음, 그 우리 믿음의 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실질화하는 기관이다. 우리의 오감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이 있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여러분의 영어를 믿음의 영을 훈련할 때, 이제 즉시 여러분은 주님을 영 안에서 접촉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볼수 있게 되고, 주님을 듣게 되고, 주님을 접촉하게 되고, 주님을 맛보게 되고, 주님을 냄새조차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들을 지닌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보고,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갈라디아 3장 2절입니다. 그분을 만지고, 많은 마태복음의 구절들이 주님을 접촉했다, 만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집니까? 바로 믿음의 영을 훈련함으로 주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은 우리 영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맛보며 시편 34절 8절이죠. 와서 맛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좋으신 것을 맛보라고 말하죠. 그분의 향기를 맡음으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행함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정도까지 그분으로 침투될 수 있다. 더욱이 그분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도록 높고 예리한 분별력을 지닌 영적인 직감과 후각을 가지는 정도까지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된다.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그리스도로 침투될 때, 적셔질 때, 그분이 우리의 향기가 됩니다. 어떻게? 여기 에나멘에 물이 저희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콜로리다에서 오는데, 우리 장미인데 마당에 장미가 핍니다. 여러분, 장미의 냄새를 맡아보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장미 냄새가 어떻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본다면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설명할 수 없는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아가서 7장 4절을 보면 그 추구하는 이에게 목이 있습니다. 코가 있죠. 레바논의 망대 같은 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냄새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 제가 한번 이영재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영재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형제들이, 이영재님이 다 사실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실을 제시한다면 형제님이 어떻게 느끼는지 보자. 저는 그런 것에 속하고, 그런 부분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갔죠. 저는 그런 형제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영재님께 형제님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영재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런 통계들을 볼 필요도 없다. 내가 뭔가 여기서 냄새를 맡는다. 내가 여기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정말 그에게 큰 공과가 되었습니다. 이영재님이 내가 뭔가를 냄새 맡을 수 있다고 하셨죠. 10번입니다. 바라오는 것들의 실존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확증해 준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며 증명이다. 1번. 우리가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소망 충만한 생활이어야 하며 이 소망은 믿음과 함께하며 믿음과 함께 존재한다. 로마서 4장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갖고 믿었다. 정말 가질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소망입니다. 3번입니다. 2번을 제가 읽었죠. 3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곧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4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보이는 것들로의 하락이다. 여기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회복은 그분의 교회를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기도 가운데 고려해 보십시오. H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완성자, 곧 우리 믿음을 성취하는 분이시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1번,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주목할 때 그분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는 데 필요한 믿음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주님을 주목한 걸 기억합니다. 제가 자동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노력 없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는 이가 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정말 이 형제님이 그립습니다. 또 앤드류 형제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여기 많은 형제님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그들과의 교통이 정말 그립습니다. 이 형제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어떤 형제님들이 오죠? 에드 형제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 정말 모릅니다. 여기 우리가 조직은 아니지만 여기에 동역자들이 있지. 근데 이 형제님이 계실 때이 형제님 우리의 우산이었는데 이제 안 계시니까 우리가 그이 형제들에게 우산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신 후 우리에게 이제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방법은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옵니다. 그들에 의해 방해받지 말고 그들을 대면해야 하지만 그들과 교통해줘야 돼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동시에 주님을 주목하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주목함으로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자 형제님. 라자 형제님을 보면, 여기 제가 라자 형제님을 계속 따라가 보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결국 어떻게 되죠? 라자 형제, 아마 형제의 약점을 보게 되고, 아마 저도 그런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변화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죠.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 얼마나 있었던지 간에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완성자로서 우리 안에서 잘하실 것입니다. 일반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주목할 때 그분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는 데 필요한 믿음을 성취하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질에 있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양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접촉하여 그분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증가되시는가에 하는지에 달려 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죠.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잊을 수 없는데 이 형제님이 이런 것을 교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도벌과 동일한 양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당신은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80년대 말에 우리에게 큰 배역이 있었는데, 제가 이 형제들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우리는 이 형제님이 갖고 있는 책하고 성경하고 참조서가 똑같이 있다. 우리가 이 형제님 하는 거랑 똑같이 해보자. 우리도 똑같이 할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형제님의 분깃을 갖고 있지 않죠. 물론 여러분에게 몫이 있습니다. 분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형제님은 몸 안에서 형제님의 분깃이 있고 몫이 있습니다. 분량이 있죠. 우리에게는 형제님이 갖고 있는 그런 분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그런 분량에 따라 시대의 사역을 수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A번. 진보 단계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 생긴다.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주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며 주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졸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형제님, 제가 교회생활 오래 있었는데 젊은 청소년처럼 계속 이렇게 주님을 불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항상 불러야 합니다.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 그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시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넘쳐 흐르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상호관계가 있게 된다.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격려를 받는다. 3번 거듭난 영인 우리의 믿음의 영은 사탄이 조직하고 강탈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 저를 그렇게 오래 교통하진 않겠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에서 5장 4절에서는 영으로 난 것이라고 말하죠. 영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이 영으로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같이 주면 우리의 믿음의 영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영을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4번입니다. 억누를 수 없고 무한한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분발시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길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고난받고 수행하는 이기는 일이 되게 한다. 2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1번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어 그분의 표현을 위해 많은 형제들을 산출할 것임을 아셨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셨으며 사탄에게 사로잡힌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방인 지도자들에게 자원하여 자신을 넘겨주셔서 그들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예수님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은 많은 형제들, 그분의 표현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죠.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이었죠. 마태복음 25장에서 2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투자하라고 말하죠.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성도들이여. 제가 이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심판대에서 당신이 제게 이 말을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드 형제, 에드야,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잘했다, 아론 형제야. 너는 착하고 신실한 노예였다. 적은 일입니다. 몇 가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그 기쁨이 바로 천년왕국 안에 있는 큰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하늘에까지 지극히 높이시고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며 영광과 존귀로 그분께 관을 씌우셨다. 3번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요점이네요. 3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을 주목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고,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하늘과 생명과 힘으로써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에게 옮겨보시고 주입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가 일생의 모든 믿음의 노정을 통과하도록 하시며,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끌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메시지 1번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에드 형제님,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빛이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경주를 달리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처럼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경주이죠. 이것은 어떻게 경주를 달립니까? 상을 얻기 위해 어떻게 달립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창시자의 완성자를 주목함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 아래서 여기서 믿음에 의한 사랑이 산출됩니다. 우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정말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님 몇 분이 교통을 해주실 것입니다. 리키 형제님이 먼저 확증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몇분 형제님이 따라서 확증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실제 이두 가지 요점에 의해 만져졌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목하는가? 먼저, 우리의 영이 믿음의 영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먼저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실을. 그리고 사실 아멘 할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젊은 믿는이었을 때는 교포 안에 있을 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그것은 애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말씀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영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요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제가 정말 정말 이것을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분은 예이다라고 예이시다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의 성취로서 예이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께 아멘할 때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그러면 너무 어떤 것들을 바라보기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방해받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인도자들 또 책임 형제님들을 먼저 이것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형님을 먼저 주님,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주목합시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모두에게 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통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실제 중에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이 있고, 내 믿음의 영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믿음의 영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설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조지 뮬러의 이야기, 그 안개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형제님이 가졌던 믿음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취했 매일 첫 번째 그의 중요한 일은 그의 혼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점은 말씀을 통하였다는 것이죠. 긴 산책을 하면서 말씀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서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말씀과 우리를 연결시키며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기 두 가지 요점이 있었죠. 믿음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경주에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달리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피로 유영재님, 교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경주를 달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이 많죠. 많은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격려한다고 느낍니다. 강화해 주신다고 느낍니다. 니영재님의 간증이 정말 놀랍습니다. 니영재님의 본이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우리 앞선 많은 믿는 이들이, 믿는 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있죠. 2020년에 또 어떤 형제들이 주님 품에 가셨죠. 그들이 바로 구름 같은 증인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로 경주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1950년, 50년 10월에 6개월 동안 니영재님이 체포되셨을 때, 니영재님 전집에 이것이 나오는 이야기 나오는데, 형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성령의 신성한 흐름에 대해 말씀하시죠. 세대를 거쳐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흐른다고 하셨죠. 형제님 히브리서 어떤 부분과 출애굽기를 연결하셨는데, 형제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서가 히브리 믿는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분별하여. 유대교로부터 분별하여, 종교에서 분별하여 주목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를 주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 성재님은 그분은 아셨죠? 그분의 사역이 거의 마쳤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형제님은 그것이 맞춰져 중국에서의 상황으로 인하여 그것이 분명해져서 오늘날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는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즉 시대의 사역이 있죠. 그 시대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은 이것을 그냥 정기적인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이 모든 말씀을 다만 오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적용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모든 말씀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매일의 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성도들은 또 다른 이 땅의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이럴 때 저럴 때 많은 얽매이는 것이 있었죠. 또 많은 안개 낀것 같이 좀 불분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할수 있을지 혼돈적인 상황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이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죠. 유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굳건히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둡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각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몸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서로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줌으로 함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죠. 나는 이미 관제로 부어졌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러나 그것은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온 땅의 선포, 온 우주에 선포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경주를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의로운 심판관 주님께서 그날에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분의 안타실 사모는 모든 성도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정말 격려가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됩니다. 이런 증인들의 앞선 발걸음을 따라갑시다. 그들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인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죽기까지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경륜이 수행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